오늘로서 이제 3월 첫 주, 이제 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강의는 오늘로서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교회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셨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절 한 절만 보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우선 그 앞에 좀 부정문이 하나 기록이 돼 있어요. 이후로는, 17절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글에 그렇게 쓸 말이 없었을까? 도대체 뭘 얼마나 괴로웠길래 이 소중한 결론에다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궁금해요, 그죠? 예. 바울의 괴로움의 정체가 뭘까요? 분명 이 갈라디아서 주제와도 연관이 되겠고, 또 이것은 자기 주관적으로도 전 인생에 걸친 아주 곤혹스러운 어떤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글에까지 강력하게 밝힐 정도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괴로움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거 있죠. 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뭐 그런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가슴에 멍이 들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첫째는 바울의 평생을 괴롭혔던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뭐 육체의 질병이야 여기에 거론할 만큼 바울에게 그렇게 심각한 주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자로서 가장 괴로웠던 게 그 사도권의 정통성이 매일 도전받고 시비가 붙었을 때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결국 그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일정 부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열두 사도 속에는 안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강력히 글마다 주장을 합니다. 왜 그가 사도일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의 가장 강력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서 난 나도 사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부름을 받은 사도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부름을 받았죠?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짧은 순간이지만 가르침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사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통 열두 제자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시비거리였습니다. 어떻게 네가 사도냐.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곳곳마다 이 도전을 받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자기 하나 모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그토록 그가 변호하려 했던 진짜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될까 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바르게 전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저 사람 가짜래. 그러면 그가 전한 내용도 뭐가 됩니까?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바울을 흔들고 괴롭혀온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결국 이 사람들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마뜩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이 가르친 그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모든 걸로 봐서 그건 맞지 않다. 결국 거기에다가 몸에 표시가 나는 유대 정통이요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신학적 혼란을 빚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와 함께 자기 사도권 문제를 여기에 슬쩍 담아내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전제 아래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 되어 있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여기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뭐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문신 같은 거죠.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또 문신하는 영화. 타투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그 스티그마는 그 배경이 뭘까? 왜 하필 이런 낯선 용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했을까? 그건 그 시대적 문화와 배경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화죠. 그래서 어떤 그 짐승이나 또는 노예나 종들을 표시할 때는 실제 쇠도장으로 만들어서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는 몸이나 짐승 부위에다가 일정 부위에다가 불도장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누구 낙인 찍혔다 그런 말 쓰잖아요.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그 표시로 뭐가 확인이 되냐면 누구의 소유다라가 확인이 돼요. 아, 이건 누구의 소유다. 그때부터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종들에게는 그 낙인이 있어요. 짐승들에게도 그 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통 성경에서는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 속에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영어로 종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죠. 하나는 servant. 이것도 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강력한 개념의 종은 servant라고 말하지 않아요. slave. slave예요. slave에게는 두 가지 개념밖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절대 복종, 절대 충성입니다. 이것이 종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억지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의 메인 종이에요. 여러분, 그 누군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진짜 소유가 되려면 사랑이 기초해야 된다. 사랑이 기초하지 않는 것은 진짜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뒤집어 묵상하면 정말 정확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종이 되면 그때 얻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반대 개념이 얻어집니다. 자유가 이루어져요. 왜 종이 됐는데 자유가 이루어질까요?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이해해서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 너는 내 운명이다. 내 전인생을 당신에게 맡긴다. 이 약속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말 하게 되면 서로를 귀속시키고 싶어하는 강력한 외적인 의지가 표현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굴레라고 하죠. 그게 그렇게 꼭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 순간 뭐가 이루어집니까? 한 여자가 또는 한 남자가 서로에게 전체를 걸면 그 순간부터 나머지 모든 이성으로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자유가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드디어 모든 나머지 이성으로부터 진짜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100명을 만나면 100명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여자에게 또는 한 남자에게 운명을 맡기고 구속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자유가 찾아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진짜 종이 돼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 자유가 참 웃겨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시무시하죠. 이런 죽음의 위협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만 당한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띄워주세요. 저 교독을 좀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시작.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는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어떻습니까? 그의 일생을 뒤져보면 한 번도 위기가 비껴간 적이 없어요. 항상 배가 고팠고 헐벗었고 주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생명의 위협이 위기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굴복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께 종으로 묶여진 순간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하십니까? 드디어 그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그를 공격했어요. 생명의 위협이 그를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위협들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더라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감당치 못했다.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케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묶여진 순간 나머지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삶의 맛을 여러분들이 아나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어느 젊은 형제 부부가 의료인인데 선교사 파손식이 있었어요. 이분은 다니던 병원을 사직하고 이제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겁니다. 간단히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할 때의 그 순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미얀마를 자꾸 선교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슬그머니 그 험한 미얀마 땅이 미얀마의 영혼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결혼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제일 그 인상에 남았던 표현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의료인으로 한국에 살면 그래도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사람이 살던 환경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케오가 뽕나무에 오르는 모습처럼 자꾸 기어 올라가죠. 올라가려고 애쓰죠. 근데 예수님은 사케오를 보자마자 처음에 한 말이 뭐죠? 내려와라.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내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살았던 의식주 문제가 사케오에게 적어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의식주 문제였어요.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하늘에 나는 새를 좀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은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고 기르지 않느냐? 이 질문은 사실상 질문이자 답이에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여 종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 그것이 필요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리든 못 누리든 상관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했던 손해, 억울함, 눈물들이 있나. 참 부끄러워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제일 강력한 시대적, 사회적 영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힐렐 학파입니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죠. 포로에서 돌아온 혈통이에요. 그들이 돌아와 고국 땅에다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이 베이트 힐렐입니다. 힐렐의 집이라는 토라 학교를 세워요. 그렇게 그 학교를 세운 후에 뭘 백성들에게 가르쳤는가 하면 토라를 가르쳤는데 토라의 전체 주제가 매우 심플합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게 토라의 전체 교훈의 주제였어요. 나머지는 각주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그 말이.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 사람들이 그 시대 정신을 가르치고 지배하고 지도자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등장한 인물이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등장을 해서 제일 먼저 외쳤던 일갈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그 당시에 회개하라는 개념은 그렇게 익숙한 표현이나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온 시대가 한번 휘청하죠. 세례요한을 큰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주제는 시대마다 용어를 달리 썼고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라틴 말로는 이 회개라는 말이 사실 이런 뜻입니다. 용서, 하나님께 용서를, 신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사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는 이해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이 회개라는 표현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 쓰여진 용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생각, 언어, 행동이 고쳐지고 바뀌는 것. 이걸 회개라고 정의했습니다. 메타노이아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 아람어의 회개는 조금 더 깊은 본질적 가치를 담아냅니다. 아람어로는 타부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회개예요.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요. 타부. 예수님의 사실상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회개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그 맥락에서 결론적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 무슨 중세시대 교부들의 오해처럼 중세시대는 실지 이 흔적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들 몸에 불도장을 찍어서 오늘날 문신 새기고 다니듯 그렇게 다니던 사제들이, 교부들이 있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한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의 몸에 그런 낙인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실제 새기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런 몸에 마치 할례를 표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듯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까지의 전생에 걸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부류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종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전생에 걸쳐서 뭘 가져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지죠? 몸에 짊어짐은,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 삶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확대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되었던, 죄짓기 전에 그 형상이 재창조되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재창조의 제물은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생애를 걸쳐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로마 시대 또는 고대 시대 배경의 영화를 보면 로마 남정네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을 징집이 되어 늘 전장의 현장에서 일상을 삽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제국 팽창주의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들들이, 남편들이 징집이 되어서 전장에 불려나가죠. 전쟁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현장이 아니죠. 굉장히 살벌한 현장입니다. 팔다리가 끊어지고 눈알이 뽑혀 돌아오고 어제까지 함께 잠들었던 동료가 죽음이 되어 들어오고, 이런 게 전쟁이에요.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장을 일상으로 살다가 지친 몸, 영혼을 가지고 어느 날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아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짐을 챙겨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약 없던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승리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뭘 피우냐면 향을 피웁니다. 향. 이 향은 바로 승리를 알리는 냄새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죠. 그래서 죽음의 냄새와 대조시켜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멀리 있는 로마 시내까지 풍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아요. 아, 이겼구나.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돌아오는구나 하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서 열렬하게 환호할 준비를 합니다.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향을 담은 봉을 제일 앞에 들고 들어오죠.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그리고 그 맨 끝에는 노획물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버린, 전쟁에서 패한, 전쟁에서 얻은 물건과 노예들을 쭉 데리고 들어오죠. 그때 로마 병사들의 복장이 어떨까요? 구두가 번쩍이고 버클이 반짝이며 각이 선, 날이 선 옷을 차려입고 이러고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찢기고 피가 엉켜있고 어떤 병사는 다리가 끊어져 있고 어떤 병사는 칼에 상처를 지니고 어떤 병사는 눈이 하나 뽑혀져 나가고 만신창이가 된 몰골로 병사들이 승리의 향례를 피우며 돌아와요. 진짜 훌륭한 군인의 복장은 뭘까요? 그런 겁니다. 피가 엉켜있는 복장, 상처투성이의 몰골.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목동들을 뽑을 때 우통을 벗기고 어느 목동의 몸에 상처가 많은가를 본답니다. 밤새 험한 벌판에서 양을 지켜내려면 달려드는 늑대와 맞붙어야 되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캐리어의 목동들은 몸에 그렇게 상처가 많다 그래요. 주인은 그 목동을 자기 집의 목동으로 선택을 한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70, 80년대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해 오면서 교회가 시대의 신여 노릇을 했고 따라 복음도 그 시대에 맞춰 아부를 해왔습니다. 유사복음을 가르쳤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이런 걸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사복음이라는 것은 복음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짜 복음이죠. 그 책임의 한복판에는 저희들이 있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전했어요. 이 무시무시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국교회 내용이 너무나 허약하고 부실하다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준비 안 됐죠? 내용 부실하죠? 지금 이 홍역을 시대는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을 마칩니다. 여기 지니고 있다는 말은 아주 잘 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니고 있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그 교회, 그 성도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도록 맡겼다면 그것은 전해져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부를 그 복음송에 보면 이게 이제 소망의 바다가 부른 CCM인데 우리 전용훈 목사님이 소망의 바다 멤버시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저날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의 소유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마무리송으로 부르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20번 강해를 마치면서 바울이 내렸던 결론처럼 주님 평생에 걸쳐 우리 교회와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동시에 짐빚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는 남은 순례길 십자가의 전달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스티그마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서신체로 한번 눈을 감고 함께 나눌 제목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실 것 같아요. 그대는 날 위해 흘린 눈물이 있는가? 그대는 내가 부탁한 이웃을 섬기다가 겪었던 상처가 있는가? 이걸 물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무슨 장렬하고 거창한 것은 꼭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겪어야 됐던 손해, 불이익, 오해, 억울함, 이것이 크고 작은 상처로 우리의 일생에 걸쳐 한 번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그를 한 번도 비껴선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종이 되었기에 그런 일상의 고난들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자유인이죠.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런 사랑 주님께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친 빚을, 또 내가 주님 앞에 갚아야 될 사랑의 부채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0번째 강해를 마치면서 내 생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